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의 RJ현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 과학사 1편 천문학에 이어 수학의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벌써 수포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역사는 저희 딸 인주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주야, 인사드리렴.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초등학교 3학년 장인주입니다.
인주야, 엄마는 네가 목요일에 수학이 2시간 들어서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단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우리 인주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단다. 수학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수학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고 재미난 수학 이야기가 많을 거야.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인주도 분명히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수학의 역사로 떠나볼까?
Let's go!
먼저, 수학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을 만큼 오래되었단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 감각을 지니고 태어난대. 연구에 따르면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된 아기도 수 감각을 지니고 있다니 놀랍지. 사탕을 두개든 손과 세개든 손을 내밀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세개든 손을 선택한다고 해. 이것을 통해 학자들은 최초의 인류도 수 감각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다만 수를 세지는 못했고 많다, 적다, 줄어들다, 늘어나다 같은 수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해. 사냥을 하고 채집 생활을 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차츰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말을 이루고 생활을 했단다. 그러다 보니 가축이나 물건의 수, 함께 사는 무리의 수를 셀 필요가 생겼고, 수의 개념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지. 처음엔 돌멩이나 열매, 조개 껍데기 등을 이용해 짝을 짓는 방법으로 수를 표시했는데, 이런 방법을 1대1 대응이라 해. 숫자가 없어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물건의 수를 표시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방법은 수를 오랫동안 기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돌멩이나 열매는 쉽게 다른 것들과 섞이거나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계산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calculate. 이 단어는 라틴어 calculus에서 왔는데 조약돌이란 뜻이야. 기원전 3000년경에 오늘날 이라크 땅에는 수메르 사람들이 살았대. 농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도 활발한 때였어. 그러다 보니 수를 나타내고 기록하는 방법이 크게 발달했어. 수메르 사람들은 물렁물렁한 진흙판 위에 갈대로 글을 쓴 다음 그것을 말려서 기록으로 남겼어. 점토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마르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좋았단다. 숫자를 발명하기 전에도 인류는 눈금을 새기거나 매듭을 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표시해왔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의 문자를 사용했는데 숫자 또한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 숫자 1은 나무 막대기 하나, 10은 말발굽 또는 뒤꿈치 뼈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대. 숫자 100은 밧줄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당시 땅을 재던 밧줄의 매듭이 100개가 기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 숫자 1000은 이집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연꽃에서 본떴고, 백마는 너무 큰 수에 놀라 양손을 하늘로 치켜든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 중국이나 이집트, 바빌로니아와 같은 문명이 발생한 곳도 처음에는 1, 2밖에 세지 못했단다. 3 이상을 몰랐기에 3이 넘어가면 많다라고 말을 했어.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1, 2 이외에도 3 이상을 알게 되었단다. 바로 손가락 셈을 시작하게 된 거지. 우리 손가락은 몇 개지? 그래, 10개지. 10을 기본으로 하는 게 10진법이라 하는데 아마 우리 손가락이 모두 20개였다면 20진법으로 손가락 셈을 했을 거야. 이제 10까지는 알게 되었지만 또 그 이상은 숫자는 많다라고 말했어. 집에 있는 시계에 숫자로 쓰여지지 않고 짝대기처럼 쓰여진 그림이 있지. 그건 로마자인데 로마자 5는 다른 손가락은 붙이고 엄지손가락만 떨어뜨려서 손을 내민 모양을 본뜬 거고 10을 나타내는 X자처럼 생긴 건 양손을 겹친 모양을 그린 거야. 모두 옛날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수를 나타냈다는 정글한다. 지금도 옛날 그대로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손가락을 사용해서 수를 세고 있단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와 계산의 기초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쯤 인도 북쪽에서 시작되었단다.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호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부터 약 1000년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단다. 손가락 셈이라 해서 10까지만 세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손가락 모양으로 9000이 넘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단다.
엄마, 그러면 10집번 말고도 다른 숫자 방법도 있었나요?
아이고, 우리 인주가 똑똑한 질문을 하는구나. 1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10진법 말고 12진법은 0부터 11까지의 숫자를 기본으로 12가 될 때마다 숫자가 변하는 규칙이지. 10진법은 10씩 묶는 것이고 12진법은 12개씩 묶는 것이 다른 점이야. 우리가 보통 연필 한 다스를 산다고 할때그 다스는 연필 12자루를 하나로 묶은 단위야. 12다스가 모이면 1그로스라 하고 텔레비전 화면 크기나 엄마의 허리둘레를 나타낼 때 인치란 단위를 쓰지. 서양 사람들은 키를 잴때 피트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 1피트는 바로 12인치를 가리킨단다. 금이나 보석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파운드도 12온스가 모인 거야.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 영국에서는 돈을 셀 때도 12진법이 사용되었어. 1페니가 12개 모인 것을 1실링이라 했었단다. 우리나라에서 1원이 10개 모여 10원, 10원이 10개 모여 100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12진법이 사용되어 왔단다. 연도를 말할 때 숫자로 2015년이라고도 하고 을미년이라고도 하지. 일대 을미년은 양의 해인데 누구든지 자기의 띠가 있을 거야. 우리가 태어난 해를 12가지 동물로 나누는 이것도 12진법을 사용한 거란다. 또 1년은 12달이고 시계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1부터 12까지가 있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10진법보다 12진법이 약수가 많아서 수학적으로 훨씬 편리하단다. 약수라는 것은 그 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인데 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이 훨씬 편하단다. 10보다는 12가 약수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12진법을 쓰지 않게 되었냐면 이미 10진법에 익숙해져서 10진법을 택하게 되었다고 해. 이미 한번든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 이외에도 수를 표현하는 기수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진법이란다. 이진법은 0과 1만을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10진법은 자리가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자리값이 10배씩 커지지. 이와 마찬가지로 이진법은 자리가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자리값이 2배씩 커진단다. 이 이진법은 컴퓨터에 사용돼. 전기가 통하는 경우는 1,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표시하여 컴퓨터를 움직인단다. 오진법도 있는데 5를 손 하나, 10을 손 둘로 세지. 실제 지금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오진법을 쓰고 있대. 오진법은 다섯 개의 숫자만 외워서 사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10진법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투표에서 득표수를 기록할 때 발을 정자를 써서 기록하잖아. 이것도 오진법의 예란다. 하지만 오진법은 숫자의 단위가 너무 작아서 큰 수를 표현할 때는 10진법보다 복잡했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수학 실력이 아주 높았는데 60진법을 썼단다. 60진법은 60을 한 묶음으로 하여 자리를 올라가지. 그런데 60진법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계산이 무척 복잡해. 복잡하니 바빌로니아에서는 높은 관료나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수학을 할수 있었어. 그렇다면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복잡한 60진법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단지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년이 약 360일이라는 데서 원의 중심각을 360도로 정했고, 원을 6등분 하면 그 중심각이 60도이기 때문에 60진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사용한 60진법은 후에 아라비아를 걸쳐 유럽에까지 퍼져서 16세기에는 복잡한 천문학과 수학 계산에도 사용되었어. 우리가 사용하는 1시간은 60분이란 단위와 원의 중심은 360도라는 각도의 단위 또한 바빌로니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야.
그렇군요. 엄마, 유명한 수학자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래, 유명한 수학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이집트라든지 바빌로니아의 수학은 실생활에 응용하는 데 많이 쓰였단다. 강이 범람해서 땅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측량하고 건물을 짓는 데 많이 쓰였지. 그런데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수학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보다는 수학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먼저 그리스의 탈레스부터 이야기해 줄게. 탈레스는 수학을 연구하고 그리스 수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지. 그는 또 훌륭한 천문학자이기도 했단다. 탈레스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당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자라서는 토목 기술자로 강의 제방을 쌓기도 하고 상인이 되어서 소금과 기름을 전국 각지에 팔러 다니기도 했단다. 이솝우화에 보면 소금을 실은 당나귀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탈레스라고 전해지기도 해. 어느 날 장사를 위해서 탈레스는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거기서 탈레스는 이집트에서 전해오던 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책을 입수하게 돼.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어. 특히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집트보다 잘한 나라가 없었지. 귀중한 책을 손에 넣은 탈레스는 그 책을 읽고 수학이란 학문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 그뒤 밥도 안 먹고 책만 볼 정도로 열심히 했대. 대단하지 않니? 우리는 밥 먹는데 열심이라 다른 걸 까먹기 일쑤인데. 탈레스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례의 법칙을 발견했단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봐. 비례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례식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빵두 개를 만드는데 달걀이 세개 필요하다면, 빵네개 만드는데 달걀이 몇개 필요할까? 이 경우 우선 달걀 개수에 대한 빵 개수의 비례의 값을 알아야 해. 달걀 세 개에 대한 빵두 개의 비례의 값은 2대 3이라 할수 있지. 그렇다면 빵네 개를 만들려면 2대 3이라는 비례식을 만족하는 달걀 개수를 알면 되겠지? 즉, 2대 3은 4대 6이라는 두 비의 값이 같게 되어서 6을 구할 수 있지. 이와 같이 비의 값이 같은 두 비를 2대 3 이꼴 4대 6과 같은 등식을 나타내는 식을 비례식이라고 한단다. B 2대 3에서 2와 3을 비의 항이라 하고 앞에 있는 2를 전항, 뒤에 있는 3을 후항이라 한단다. 그리고 비례식 2대 3은 4대 6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항 2와 6을 외항이라고, 안쪽에 있는 두항 3과 4를 내항이라고 한단다. 여기서 탈레스가 사용한 비례의 법칙이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지. 즉, 2대 3은 4대 6에서 2 곱하기 6은 3 곱하기 4임을 이용한 것이란다. 이런 비례의 법칙을 알면 여러 가지 높이를 잴 수도 있지. 실제 탈레스는 지금까지 누구도 재지 못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막대기 하나만으로 재었단다. 이렇게 모두가 볼수 있는 현상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한 점이 탈레스의 위대한 점이야. 실제로 탈레스는 처음으로 비례 법칙의 원리를 생각해냈기 때문에 비례의 신이라고 불린단다. 그뒤 탈레스는 수학 연구에만 몰두해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 많은 수학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덕분에 그리스에서는 수학의 연구, 특히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도형을 연구하는 기하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단다.
엄마, 기하학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사람은 사물의 모습을 단순한 도형의 형태로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지. 학자들은 이런 기하학이 인간의 무의식과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하학적 모양이 많단다. 이를테면 해와 보름달이 둥근 원, 나무를 잘랐을 때 나타내는 동심원, 육각형 모양의 거미집, 높은 산에서 볼수 있는 삼각형 같은 것들이 인간이 처음으로 접한 기하학이었단다. 이런 기하학을 좀 어려운 말로 잠재적 기하학이라 해. 옛날 동굴벽에 이런 모양들이 그려져 있지. 그러다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여러 모양을 이용하여 직접 그리고 만들어 보았단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삼각형을 만들어 실험한 것이지. 이런 기하학을 실험적 기하학이라고 해. 실험적 기하학을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은 논리적인 기하학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탈레스란다. 탈레스가 처음으로 시도한 기하학을 논증적 기하학이라 해. 이를테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가정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증명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 탈레스를 수학의 아버지라 부른단다.
탈레스는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탈레스에 이어 다른 수학자들 이야기를 계속해 줄게. 비료의 신 탈레스가 활동하던 무렵 그리스에는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있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바로 그 피타고라스지. 피타고라스의 명성은 아주 아주 높았단다. 피타고라스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탈레스보다 60년 전뒤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황금으로 된 점을 갖고 있다는 등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 니사르쿠스라는 페니스키아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다는구나. 어느 해 사모스 섬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피타고라스의 아버지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사람들을 구했단다. 그래서 왕에게 명예로운 지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녔는데 피타고라스가 18살 되던 해 사모스 섬의 왕인 폴리크라테스가 폭정으로 사람들을 마구 괴롭혔대. 피타고라스는 밤중에 몰래 섬을 빠져나와 시로스 섬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쳤지. 피타고라스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페레키데스에게서 수학을 배웠대. 이 사람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와 함께 당대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지. 우리 인주도 페레키데스에게서 수학을 배운다면 피타고라스와 같은 수학자가 될수 있을까?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에게도 수학과 천문학을 배웠어. 탈레스는 그때 나이가 90세나 되는 할아버지였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해서 이집트로 공부하러 가라고 했대. 오늘날 같으면 유학을 가는 거야. 당시 이집트는 학문이 발달된 나라로 특히 수학이나 천문학을 연구하려면 이집트로 가야만 했어. 피타고라스는 시돈에 있는 성리학교에서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유학 준비를 하고 이집트로 건너갔지. 피타고라스는 21년간 이집트의 많은 학문을 연구해서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 엄청난 노력을 했단다. 이집트의 학문을 완전히 배운 피타고라스는 바빌로니아로 건너갔단다. 바빌로니아도 이집트 못지않게 일찍부터 문화가 개방돼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였지. 게다가 상업도 활발했기 때문에 인도인, 중국인, 유대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단다. 피타고라스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머무르면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다 56세가 됐을 때 다시 고향인 사모스 섬으로 돌아왔어. 피타고라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웠는데 제자의 수가 600명이나 되었대.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학교에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배운 수학을 가르치고 어려운 철학도 강의했어. 피타고라스 학교 학생들은 그림처럼 별 모양으로 그려놓은 정오각형 배지를 달고 다녔어. 누가 봐도 아, 피타고라스 학교의 학생이구나 하고 알 정도였지. 보통 정다각형은 자와 컴포스만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정오각형은 그렇지 않아. 피타고라스는 수많은 노력 끝에 자와 컴포스만 이용해서 정오각형을 그리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처럼 별 모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별 모양의 오각형 배치를 달게 한 거야. 사실 그 유명한 황금 분할도 이별 모양의 오각형 안에 담겨져 있단다. 황금 분할에 관하여서는 기원전 4700년에 건설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이미 나타나 있어. 그런데 황금 분할 또는 황금비라는 명칭은 피타고라스보다 나중에 태어난 에우독소크스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이름 붙인 것인데, 그리스인들은 이 황금비에 흠뻑 빠져서 장신구, 그림, 조각품, 건축물 등에 즐겨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황금비를 사용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 있는데, 석굴암에 있는 불상이란다. 점차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한 학파를 이루게 되었어. 그들은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생활과 철학의 기반으로 생각하였고 모든 사물의 본질은 유리수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를 신성시하여 하늘의 의미, 이는 여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삼은 남성의 의미를 부여했어. 좀 어렵지. 숫자에다가 각종 의미들이 붙으니까. 이처럼 그들은 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만물의 이치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어. 2 더하기 3은 결혼을 의미해.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이니까. 19세기 수학의 왕이라 불리는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가 있었는데, 가우스의 청혼 편지가 이렇게 썼단다. 들어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 준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2는 여성의 수고, 3은 남성의 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2와 3을 대해서 나오는 우는 사랑과 결혼의 수라 했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해서 오를 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닮은 아이 나섯을 말입니다. 이렇게 청혼 편지를 썼대. 과연 수학자다운 청혼 편지지? 또 10은 우주 생성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수로 여겼어. 그들은 10을 테트라크티스라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네 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원소로 믿어온 불, 공기, 물, 그리고 땅에 그들은 1, 2, 3, 4를 부여해서 우주 10원 불1 더하기 공기 2 더하기 물3 더하기 흙 4로 표현되었어. 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생각은 동양에도 있었단다.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숫자가 크기나 양만이 아니라 어떤 성질을 정하는 정성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했어. 예를 들어 숫자 1은 수의 시작, 10은 수의 끝, 2와 3은 각각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 그 외에도 5는 생수의 극이고, 6은 천지 자연의 수,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합인 55는 천지의 수라는 식의 생각이 널리 유행했지. 자연 세계뿐 아니라 사회나 인간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일과 사물의 존재와 작용에 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야. 결국 수가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어.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운수라는 말이 있잖아. 운수 좋은 날이라는 글도 있는데 여기에 수가 숫자 수야. 그리고 그럴 수 있다거나 하는 수가 없다 이런 말에도 담긴 수라는 말에도 분명히 수가 어떤 일을 규정해 준다는 식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 그렇다고 피타고라스나 전통 동양 수학이 숫자로 뜻을 정하기만 한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한 계산까지 다할수 있는 수준이었어. 피타고라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음과 같아. 인주가 한번 읽어볼까?
임의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에 합과 같다.
읽기도 힘들지? 피타고라스는 이 정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소 100마리를 신에게 바쳤대.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기뻐했는지 공감이 잘안 되지.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초등 기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리자, 가장 유용한 정리라고 해.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학 역사의 첫 번째 이정표라 할수 있어. 이것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형태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훗날 해석 기하학의 거리 공식으로 발전했어. 또 고차원 공간 수학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아무튼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학이라는 건물의 초석이라 보면 돼. 이미 고대인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았다고 해. 고대 인도와 중국 문헌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소개되어 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했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특히 중국 수학책인 주위상경에서는 구, 고, 현의 정리가 있는데, 구를 삼, 고를 사라 할 때, 현은 오가 된다는 말이 이책 제1편에 나와 있어. 이는 직각 삼각형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동양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라 할수 있어. 오늘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한 증명은 무려 약 400개나 된다고 해. 새롭게 증명을 자꾸 하는 거지. 특히 루미스라는 20세기 초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만을 모은 책을 발간했는데 무려 367가지의 증명 방법이 수록되어 있단다. 아인슈타인 알지?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도 3주 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냈대.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듣느라 너무 수고했다. 머리도 식힐 겸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 볼까?
구구단 송 듣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워, 구구단을 외워, 랄랄라 노래하며 구구단을 외워.
인주야, 엄마 혼자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재미없지. 지금까지는 탈레스와 피타고라스를 살펴보았단다.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이후 그리스의 기하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단다. 그 이야기를 유지 엄마가 해주실 거야. 우리 같이 들어보자.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이후 그리스의 기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특히 웅변가는 웅변술과 수학 지식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의 전수가 바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일부 저명한 학자는 학교를 세워 수학 지식의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은 유명한 아카데미를 세우고 이런 현판을 문 입구에 세웠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때는 기원전 338년. 그리스는 북방의 마케도니아 민족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국 필립이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영토를 서쪽의 이탈리아에서 동쪽의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그 영토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병사하자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뛰어난 통찰력과 식견을 갖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학술을 크게 장려했고, 인재와 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웅장한 예술 궁전, 무세이온을 세워 문학과 예술, 천문을 관장하는 그리스 여신 뮤지에게 바쳤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을 뜻하는 영어 뮤즘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무세이온은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 교육 기관의 복합체로 소장 도서만 50여 만 권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무세이온은 단숨에 고대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저명한 수학자 유클리드는 무세이온에서 수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유클리드는 지금부터 약 2300년 전 사람으로 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수조였고 차분한 성격에 수학 문제를 묻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수학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기하학이 어렵게 느껴진 나머지 그에게 좀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클리드는 폐하, 기하학을 빨리 배우는 왕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에 대한 존중과 재앙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학자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번은 한 학생이 유클리드에게 스승님, 이 학문을 배우면 어떤 술모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클리드는 다른 학생에게 저자에게 동전 세 입을 던져주어라. 자기가 배운 것에서 뭔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탈레스와 피타고라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학자는 모두 기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에 이르러 그리스 수학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유클리드는 당시 모든 수학 서적을 다시 수정하고 고증한 후 이러한 개별적인 수학 지식을 하나의 엄밀한 체계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잠 못 이루는 밤과 헤아릴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 드디어 기하학 원론을 편찬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기하학 원론은 총 13권이며 주요 내용은 1에서 6권의 평면기하, 7에서 7권의 수위이론, 10권의 무리수이론, 11에서 13권 입체기하로 이루어져 있고 23개의 정의, 5개의 공준, 5개의 공리, 465개의 명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 학생들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정리를 배우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면서 학습 욕구를 불태웠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은 만약 여러분이 어렸을 때 유클리드를 읽고 학구열이 솟구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학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년 시절에 겪은 두 가지 경험이 자신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는데 하나는 5살 때 나침반을 선물 받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 교과서를 얻게 된 일이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수학에 조예가 깊었던 버트런드 러셀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1살 때 형에게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웠다. 이는 내 일생 일대의 대사건이었다. 나는 마치 첫사랑을 하듯 여기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나는 세상에 이토록 재미있는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젊은 변호사 시절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하학 원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기하학 원론에 처음 6권에 수록된 모든 명제를 증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서유럽의 과학기술이 전 세계에 가장 앞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가 창조한 기하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기하학 원론은 각국 언어로 1000여 종 이상의 판본으로 인쇄되었으며 어떤 과학 서적도 기하학 원론만큼 수많은 학생이 애독한 책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학 원론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하고 수학적 추리 훈련을 받아 과학의 전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유클리드 이후 그리스 수학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수학자는 아르키메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현자 아르키메데스는 기계 제작의 대가였으며 평생 기하학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75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뉴턴, 가우스와 더불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3대 수학자로 통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300년경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라쿠사의 헤론 왕은 아르키메데스와는 친척 관계로 아르키메데스를 친구로 여기고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헤론 왕은 아르키메데스의 재능을 알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르키메데스는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훌륭한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원주율이란 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지름의 비율입니다. 원주율은 다른 말로 파이라고 하는데 원주율을 알면 원처럼 곡선으로 된 도형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전에도 사람들은 원주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 원주율을 계산한 최초의 인물이 아르키메데스이기 때문에 그가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율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입입니다. 원주율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한소수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오랫동안 많은 수학자들은 파이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수 1조 이상의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또 원기둥과 구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뿔의 부피도 구했는데 1, 2, 3으로 된 비를 발견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주는 수학적으로 조화롭게 짜여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1, 2, 3과 같은 자연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도형 그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평소에도 자기 묘비에 그려달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신기한 묘비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는 시라쿠사의 국왕 히에론 2세의 순궁 왕관의 진위 여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자 물이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와 비록 무게는 서로 같아도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 넣었을 때 넘쳐흐른 물의 무게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발견에 흥분한 아르키메데스는 환호성을 지르며 욕조에서 뛰쳐나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유레카를 계속 외쳤습니다. 이 발견이 바로 유명한 유체정령학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즉 물속에서 가벼워진 어떤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가 배출한 물의 무게와 같다는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다양한 물리학의 원리들도 발견했는데 어느 날 거대한 배 한 척을 완성한 헤론왕은 배를 바닷가로 옮기려 했지만 너무 커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르키메데스에게 상의했더니 즉시 나사로 된 톱니바퀴를 사용해 그 커다란 배를 손쉽게 바닥까지 옮겨줬습니다. 이때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했는데 지렛대의 힘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지렛대가 길고 돌이 받침점 가까이에 올수록 돌의 무게가 점차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명이 옮겨야 될 돌도 지렛대를 이용해 한 사람이 거뜬히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헤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길고 가벼운 지렛대와 지구 밖에서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라고요. 지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스의 수학자 중 디오판토스가 있습니다. 디오판토스는 3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수학자로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주요 저서 중에 산수로는 13권 중 6권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주로 1차부터 3차까지의 정방식과 부정방정식의 문제와 해법이 다루어져 있는데 특히 해법의 부정해석은 디오탄토스 해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마이너스, 미지량, 상등, 거듭제곱 등의 기호를 조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산수로는 아라비아어로 번역되어 아라비아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후에 라틴어로 번역돼 중세 말기 유럽으로 전파되어 대수학 발달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특히 주어진 제곱수를 두 개의 제곱수로 나누어라라는 문제는 뒤에 페르마에게 영향을 끼쳐 페르마의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오판토스 이전에는 수학에 기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방정식의 원적격인 문자로 나타내는 식을 사용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여러 흥미로운 방정식들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부호와 괄호, 중괄호, 대괄호 등 많은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호들은 400년 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부호가 없던 때는 문장으로 식을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을 썼는데 디오판토스는 수세기 동안 이 수사학적 표현이 통용되던 방정식을 단순화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문자식의 사용이나 이항 등 현재와 같은 방정식의 해법의 기초를 이룩한 수학자인 디오판토스는 훌륭한 수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으면서도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만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오판토스는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지내고 그 후 일생의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내고 수염을 길렀다. 또 그 후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 결혼하여 5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아버지 일생의 절반을 살았고 아버지보다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묘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식은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x 더하기 7분의 1x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1x는 x인데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84를 곱하여 정리하면 x는 84가 나옵니다. 디오찬토스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은 초등학교 3학년 인주와 수학의 기원과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5세기의 여성 수학자인 히파티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파티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새로 건설한 알렉산드리아에는 학문과 예술의 여신 뮤즈에게 바치는 거대한 신전 무세니온이 들어섰습니다. 무세니온은 모든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책임진 기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이며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히파티아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딸의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차린 아버지 테우는 히파티아를 어릴 적부터 교육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그리고 철학 이외에 예술과 문학을 배웠고 음병술도 배웠습니다. 테우는 식단은 직접 짜고 체력 훈련을 위해 직접 고안한 체조, 수영과 성마까지 딸에게 가르쳤습니다. 히파티아는 훌륭한 아버지 덕분에 이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철학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히파티아는 아버지 테온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에서 손꼽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세니온에서 수학 강의를 하는 날이면 온 귀족들의 마차가 무세니온을 향했고 길에서 히파티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젊고 아름다운 이 여성에게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모가 워낙 뛰어나 여러 사람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미 진리와 결혼했습니다 라는 말로 청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디오판토스의 수론, 아폴로니우스의 기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설에 대한 부친의 해설서를 편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이고 로마 제국에서는 철학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단순히 행위상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신앙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까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과학적이고 이교적인 신플라톤주의에 기울이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히파티아 같은 철학자들은 기독교인들과 갈등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파티아는 다른 종교를 억누르는 기독교에 안 좋은 감정을 품었고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기독교 주교들은 히파티아와 잘 지냈으나 412년 키릴로스 주교가 임명되면서 암울한 그늘이 졌습니다. 새 주교 키릴로스는 이단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모든 철학은 기독교의 전통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인성을 강조한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공격했고,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네스토리우스파는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네스토리우스파의 해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의 학문적 전통이 무너지고 암흑기라 부르는 중세 기독교 중심 세계의 도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암흑세계의 도래를 결정적으로 앞당긴 것이 히파티아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중심 인물이던 히파티아의 존재가 주교 키릴로스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상의 자유를 설파하고 과학과 학습을 형상화하는 등 이교도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15년 베드로라는 수도자가 이끄는 키릴로스의 무리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히파티아를 납치하여 마구 때린 후 머리카락을 마차에 묶어 테라리움이라는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이 벗겨진 히파티아의 피부는 굴껍데기로 찢겨 나갔고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몸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히파티아가 쓴 모든 책들을 찾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학자들이 자유라는 학문의 연료가 사라진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드리아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학문의 중심이라는 명칭을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후에 근대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재조명된 그녀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며 탁월한 지성을 갖춘 여성으로 인정받았으며 페미니스트 철학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했습니다. 20세기의 독일 수학자 힐베르트의 묘비에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알게 될 때 모든 종교와 학문의 충돌이 사라지고 히파티아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 삼라 만상의 법칙을 수학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학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길 바라며 역사 채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